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 37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놓아주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설교 주제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대원칙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옳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스테이먼트는 성경에 가장 맞는 전 스테이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시다고요? 주님은 강하시다고요. 스크린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대원칙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약한데 주님은 강하시다는 게 이러한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보면 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로 정립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절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 귀신에 사로잡힌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고통을 절규하듯이 외치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그 아버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말에는 소리를 질렀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절규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괴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는 내게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돌보아 주세요. 이 말은 고쳐 달라는 거죠.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내 아들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은 귀하디 귀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너무 비참한 상황에 몰려있는데 39절을 볼까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귀신이 갑자기 그를 붙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했습니다. 우선은 부르짖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막 그 화가 나서 막 부르짖듯이 짐승의 소리처럼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지고요. 그리고 거품을 뭅니다. 거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진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제가 아는 여전사님이, 제가 몰랐는데 그분이 안 좋은 병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분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고는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걸 제가 그때 목격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병이 뭔지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정말 그 모습 하나에도 얼마나 저하는 저의 전도사님이지 저의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쓰러져서는 뭐하고 있어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는 그 모습을 자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거품을 흘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몹시 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사로잡힌데 이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물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을 핥히고,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몸을 자기 손으로 핥히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또 몸을 던져서 어딘가에 부딪히게 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야만 겨우 누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매일매일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내 외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19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이가 천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이네일러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것으로 기관지를 열어줘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몸이 약하면은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건강해져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한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에서 아버지와 외아들의 이야기를 해줬냐면, 어떤 부모도 이 정도 가면, 저는 천식만 가지고도 그 아들 때문에 19년 동안 제 마음의 한쪽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몸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어떤 부모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살잖아요. 부모는 이 아이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아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순간 지나가면은 다시 그 상한 몸을 다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견디며 살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무슨 병이든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제자들의 무능인데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예수님이 산에 가셨기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가신 다음에 나머지 아홉 명이 남아있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요청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우리 고칠 수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칠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고 하죠. 자, 그러나 이 본문과 다르게 다른 내용을 좀 보면은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어요. 자, 누가 본 9장 1절을 볼까요? 같은 9장 안에 나오는데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는 말은요,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고, 실제적으로 9장 6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뭘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만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병에도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말은 여기에서 병을 고쳤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습으로 정말 그렇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아 고칠 수 있지요. 우리가 그거 고쳐봤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잠깐 넘어볼까요? 9장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9장 40절을 좀 묵상을 좀 깊게 했어요.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은 만났습니다. 잠깐 동안 못 만났어요. 못 만나는 시간에 제자들이 고치려다가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집니다. 이 외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끝나면 예수님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고쳐줄 수 그때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내가 구했더니 그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 고쳤습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못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제자들 못 고쳤어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나 좀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부태요. 방금 전에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누가요? 당신의 제자들이 의도적으로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침받고 싶어서 왔는데도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해서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누구한테는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는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 난센스, 이 언밸런스한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런 문구였어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싫지만 누구는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단어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 하신 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싫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지요.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랄 선교단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랄 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미랄의 밤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랄의 이사장이거든요. 처음 아셨죠? 제가 꽤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제 전체 행사가 열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서를 하나 맡아서 제가 갔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오윤아라는 혹시 연예인 압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80년생이더라고요. 오윤아라는 탤런트예요. 그분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어제. 제가 그걸 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오늘 좀 몇 번 언급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자기가 어릴 때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구나. 믿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다닌가 했더니 어린 나이에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녔던 분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정남에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 정남에 떨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근데 이분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곁도 떠나버렸어요. 무려 10년 넘게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싫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싫지만 누구는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근데 아까 그분은요? 교회도 싫고 누구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아픈 말이에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교회의 무능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그런 케이스와는 다르게 교회가 무능해서 교회가 큰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무능해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무능하다는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실망한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러나 그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요. 나 예수님은 구원 받았어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전에 좀 된 이야기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아요? 그거 거꾸로 말해봐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걸 가나안 성도래요. 구약에 나온 가나안이 아니고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저는 전혀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도 미래 5년 안에 10년 안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무능함. 방금 전에 제가 그 아버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친다는 말을 구태하면서 누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예수님한테는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아요 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교회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고 있고 교회는 외딴 섬처럼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 그러나 사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더라.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주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픕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교회는요 늘 이런 식으로 무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유능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 1886년에 교회에 우리 한국에 기독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885년 기억도 안 나네요. 얼마나 오래됐는가. 1885년에 배제학당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배제고등학교를 의미할 거예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이화여학당, 이화여대학교죠. 이화여자대학교죠. 거기가 바로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때 이화여학당은요. 그 당시 1880년대는요. 여자들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학교를 세웠어요. 앞서간 거죠. 교회가요. 선교사가 기독교가 앞서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유명한 병원 중에 뭐냐면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냐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광해원이었어요. 그 학교가 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세웠냐면은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져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지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는데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그 모아서 아이들을 케어한 거예요. 초기 조선시대 말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했던 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가 앞서 있었습니다. 시대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100년도 안 돼서 지금은 무슨 소리 됐습니까? 나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 안 가. 나는 예수님은 좋아.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게 치우쳐 있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들끼리만 웃고 웃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누가 손가락질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받으러 온 자가 자기 아이 귀신 들리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될 그 존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답변하셔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제자들을 잘못 길렀다. 내가 유능하게 키웠는데 다 무능자가 되었어. 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이제부터 진짜 나갑니다. 무능한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제자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길렀는데 이 유능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일들을 했어야지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야단쳤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해서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은 고칠 수 있지요. 요런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옆에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낭패를 보고 실패를 맛보고, 아니 그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냈던 우리가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무능함에 치를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를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그 아버지가 손가락질만 했지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상한 눈으로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듯이 보는 겁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봅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사회에 뭐가 필요해? 근데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제자들 향하여 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이 이 말할 자격이 있는 줄 알아?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뜨끔했겠습니까? 위로받았겠습니까? 위로받았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무능해서 못 고쳤으니 예수님이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떳떳하게 여러분들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를 봐라. 저들은 자격도 없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한데 당신은 유능하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마치 떳떳하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하여 뭐랍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의 배짱은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능했는데, 제자들이 무능했는데 예수님이 이 무능한 자야 라고 야단 안 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내 제자들이 무능하다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해? 자격이 없어. 교회는 세상이 다루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루는 곳입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만드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 안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능력하지요, 무능하지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지요. 그런 자들을 모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제자들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유능한 것이 있어? 너희들이 무슨 학벌이 있어? 너희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 너희들이 뭘 내세울 것이 있어? 손가락질합니다. 사회의 무익한 자들이요. 우리는 기가 죽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야단을 쳐요?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야단,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우리한테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믿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떵떵거리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능한 자로 여기 왔고 죄인으로 여기 왔는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몸으로 만드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구를 향해 말합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내가 참아야 하리라 하겠는가. 여기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이 자격도 없는 세상이 나한테 뭘 구하러 온 거예요?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시하고 무명함을 주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는가.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 무익한 교회라고 야단치시고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긍지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못 참겠다는 뜻일까요?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내 아들을, 아니요, 그 다음 내용 두시고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쳐 주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상을 야단을 치면서도 예수님께 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품으셔서 이 아들을 품으셔서 어디로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손가락질했던 누구요? 제자들. 무능한 이 무능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누가 들어와요? 고침받은 그 아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하면서도 자기에게 온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누구 안으로 들여보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후안으로 들여보내서 같은 교회 안에 들여보내시더란 말이에요. 42절 보세요. 데려왔더니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정렬을 일으켜 합니다. 마치 귀신이 이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귀신이 꼬꾸라 때리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컨셉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은 보세요. 제자들은 무능하지만 누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유나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유나 집사님의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 두 살 정도 되면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폐아로 태어나고 나서 이 오유나 집사님은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남편하고 헤어집니다. 이혼을 합니다. 그 혼자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고쳐주세요. 몇 년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죠. 좌절했죠.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은혜를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사는 동안 이 아이와 자폐아일지라도 이 아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아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아세요?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낫지를 않아요.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똑같아져요. 그런 과정을 무려 19년을 지금 흘러온 거예요. 19년을. 근데 그 오이라 집사님이 하나의 마지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인 여중생 하나가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 보냈냐면은 그 당시에 오윤아 집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편스토너이라는 편스토너인가 뭔가라는 어떤 연애 그 예능 프로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카메라로 다 아이들의 아들의 그 상황을 다 카메라로 실은 거예요. 하고 방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폐아가 이게 발휘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 이상해지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도 다 그대로 방영되고 그 다음에 마치 정상인 것처럼 모습도 방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제가 사실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 카페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여중생이. 근데 어느 날 그 방송을 보는데 자기가 한 살밖에 맞지 않은 그 친구가 자폐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한 살 많은 오빠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자살을 해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늘 선생님이 하는 말에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임준영 근데 어제 그 이야기 듣는데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는 무능한데, 우리는 약한데 주님만 강하시다는 건 이런 의미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전에도 약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하고 10년 후에도 우리는 약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뭘 드러내신다고요? 강함을 드러내신다고요? 아니, 그 자폐아인 한 살 많은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도 못했던 그 여중생이 자살하려고 했던 여중생이 그 모습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윤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보고 자기 놀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또 놀랬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딱 맞아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데 주님을 강하시다 말을 이상하게 알아듣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데 주님을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무찌를 것처럼 용사처럼 세상에서 뭐 기도원처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인성, 타고난 능력, 타고난 실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도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약한데 그 약함을 주님이 쓰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나를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약한데 누구는 강하시다고요? 주님은 강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병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는요? 자기 육체의 가시는요? 자기 육체의 가시 자기 하나가 자기가 못 고쳐요. 얼마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딜입니까? 근데 주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같은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능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쓸모없다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런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서 이런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의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 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너희 약하다고 해서 숨지 말고, 너희가 약하다고 해서 창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없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교회 와서 텅텅거리는 거예요.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능한 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힘들어해요. 우리끼리 힘들어해요. 두 번째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모아놓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데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주은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약한데 우리 약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트윗시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